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 또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6월 넷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이슬람의 성지 중 한 곳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몰려온 무슬림 550여 명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여러 환경단체들은 폭염과 산불 연기 피해를 재난으로 지정할 것을 미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여당이 9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위해서 무료 신문 구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누가 될지, 또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무료 신문. 오스트리아의 여당인 사회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위해 30세 미만 유권자들을 위한 신문 구독 지원을 제안했다고 폴리티코 등 다수의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6세에서 30세 국민에게 최대 160여 달러의 온라인 인쇄 신문 미디어 구독료를 정부가 매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사회민주당은 성명에서 오스트리아 국민이 모순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시달리는 가운데 고품질의 비판적 언론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시민이 새로운 구독 모델로 정보와 언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고품질 미디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언론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법률에 시급한 채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공적 자금을 배정하는 현재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면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적 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디 바블러 사회민주당 대표는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은 디지털화의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라면서 미디어 세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미디어는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광고 자금이 유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인스티튜트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2024년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응답자의 35%만이 뉴스를 믿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유럽의회 20명을 선출하는 유럽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오스트리아 인민당과 오스트리아 자유당에 이어서 23.2%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사회민주당은 더 많은 젊은 유권자를 유치하기 위해 축구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메카 폭염 사망. 전 세계 이슬람교도인 무슬림들은 연례 성지 순례인 하지에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의 출생지로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메카를 방문합니다. 하지는 이슬람력으로 마지막 달인 술레달이 시작된 뒤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5일 동안 55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섭씨 50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가 범인이었습니다. 19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망자 수나 원인에 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과거에도 압사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온 순례자 중 다수는 사전 건강 관리를 거의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전염병의 경우 쉽게 퍼질 수 있으며 많은 순례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여행을 하며 고령이거나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요르단과 트니지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일부 순례자들이 메카의 성지에서 발생한 폭염 탓에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8일 메카와 그 주변 성지에서 기온이 섭씨 47도를 기록했으며 17일에는 메카 대사원에서 52도에 가까웠습니다. 올해는 183만 명 이상이 하지 순례에 참여했는데요. 그 가운데 160만 명 이상이 22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순례자들이었고요. 사망자들의 국적은 알제리, 이집트, 인도 등 다양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군중 통제와 안전 조치에 투자하지만 참가자 수가 많아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가 이러한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최악의 영향을 막더라도 2047년에서 2052년, 2079년에서 2086년 사이의 하지는 극단적 위험 한계점을 넘어가는 더위 속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슬람력은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하지는 매년 약 11일씩 앞당겨집니다. 2030년에는 4월에 하지가 열리며 이후 몇 년간은 겨울에 열려 기온이 올해처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사우디 메카에서 수백 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하고 미 중부와 동부에 이례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국 내 환경단체들이 폭염과 산불 연기 피해를 재난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폭염 경고를 받고 있고 일부 지역은 기온이 섭씨 32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폭염을 주요 재난으로 분류해달라는 건데요. 주정부의 물 분배와 냉방시설을 갖춘 공공장소 등 마련을 위한 연방 자금 확보가 목적입니다. MSN,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FEMA는 과거 여러 번 이 폭염을 주요 재난으로 선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계절적 또는 일반적인 기상 조건이 아닌 개별 사건과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FEMA는 극심한 폭염에 대한 선언을 막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 정부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위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제정된 스태포드법은 연방정부가 재난이나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지만 16가지 원인 목록에 폭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 및 환경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목록에 없었지만 주요 재난으로 선언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FEMA가 이번에도 요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FEMA가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규칙을 수정해 폭염과 산불 연기를 주요 재난으로 포함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적십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동안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차에 혼자 두지 말고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새벽 3시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24년 만에 북한에 방문한 건데요. 금수산 영빈관에서 두 나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또 두 나라 외교 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만 거의 20명에 가깝게 모였다고 합니다. 당일 회담 분위기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러시아 측 대표들이 이날 이목을 끌었는데요. 에너지, 교통, 철도를 포함해서 이 북한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대표단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네, 당일 평양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푸틴 대통령 전용기가 오전 2시 22분에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예정된 국빈 방문 일정을 하루로 줄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측 주요 간부들 없이 오전 2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공항에서 홀로 이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두 정상은 서로 반가움을 표하면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예, 공항에 깔려 레드카펫, 장미 장식 외에 특별한 환영식은 없었지만 평양 시내에는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는 배너와 표지물이 걸렸고요. 19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는 의장대가 도열했고 주민들도 일제히 꽃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환영식에는 북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이 푸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2시간에 걸쳐서 또 1대1 회담이 진행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한 러시아 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차기 북러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패권적인 정책에 맞서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김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세계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네, 이 협정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에 설린 우호 관계에서 이 세 단계 상승한 등급인데요. 한국과 러시아가 2008년에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소 수교 이후에 북방 외교의 기세를 꺾는 사건으로 이제는 남북한이 러시아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기존 문서를 대체할 군사, 외교 안보, 경제 및 인적 교류 조약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두 나라 협력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당일 북러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나라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시스템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 역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내용 볼까요?
네,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서 군사의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국제사회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일어나지도 않은 공격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네, 이번에 두 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4조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 상대국에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장호진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했던 러시아가 스스로 이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서 한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정부 입장 들어봤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독일 정부가 비유인 논평 요청에 답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상당히 강화했다면서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를 러시아에 불법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유럽연합과 파트너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23개 조로 이루어졌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총 2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북러 조약의 제4조에는 양국 중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에 다른 국가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즉각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 군사 개입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1961년에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번 조약에는 유엔 헌장 제51조 또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 이런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네, 유엔 헌장 51조를 보니까요.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국 정부가 20일에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임수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러브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이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전문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 전문가 분석들을 살피면서 이분들이 언급한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좀 보죠.
네, 먼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러조약 제4조가 이 동맹 수준의 버금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국내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조약 제3조에는 한 나라의 무력 침략의 위협이 있을 때 협력하기 위한 협상 통로를 즉각 가동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군사 원조 실행 전에 양국 간의 합의 절차를 두었다고 해석합니다.
네.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추 교수는 이번 조약이 냉전 시대 조소동맹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러가 서방과의 군사적 충돌을 고려한 협력체계를 갖추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은 이번 조약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용석 박사는 이번 조약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또 이번 조약에 국제사회 제재에 위배되는 경제 또 과학기술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북러는 국제적인 정의를 수호하고 다극화된 세계 구축을 협력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러 간의 경제 협력도 대폭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요. 무역 확대, 상호 투자 장려를 위한 조건 마련, 또 식량과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 기술, 기후 변화, 보건,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지난 6월 20일이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는데요. 미국에도 지금 220여 명의 북한 출신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인데요. 미국의 탈북 난민 정책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BOA가 미국 텍사스에서 기술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이 탈북 난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해리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북한 김책 공대를 졸업하고 정보기술 IT 요원으로 동남아시아에 파견됐을 때 처음으로 북한 밖 세상을 보게 됐다는데요.
네.
네, 인터넷을 접하면서 북한이 왜 못 사는지 미국 제재의 실상을 알게 됐고 내가 벌어들인 돈을 북한에 다 뺏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는 언제 왔을까요?
네, 해리 씨는 22살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동의 자유 등 자유를 직접 체감하면서 살았고 점차 자유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착한 지는 15년째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06년에 처음 6명의 탈북민이 입국한 이후로 총 224명이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탈북 난민은 지역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약 8개월 정도 지원받고요. 해리 씨도 캘리포니아주 지역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혜택을 받았고 이 난민 정착 지원 기관을 통해서 영어 또 일자리 교육 등 초기 정착 과정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탈북 난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난민 문제는 미국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라면서 탈북민에 대한 동정심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난민 지원은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한국과 비교하면 맞춤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큰 의지가 필요한데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난민 지원단체와 미국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의 북한 인권법을 탈북민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동시에 제3국에 정착한 후에는 미국으로 재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을 위한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북한 인권법 연장이 지금 의회 내부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서 만료가 됐고요.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는 상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있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도 물론이고요. 다른 많은 초당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는 건 아니지만 이 조속한 의회 내 의결이 도움이 절실한 탈북민에게는 시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또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는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다양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하는 사안을 꼽으라면 바로 경제일 겁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각 자신이 경제 적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누가 될까요?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for me to introduce to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기술 투자였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스콘신주에 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33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민간 경제에 낙관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So far we've created $866 billion in private sector investment nationwide.
지금까지 우리는 전국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8,660억 달러의 투자를 창출했습니다.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거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는 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새 반도체 공장,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 그 밖에 더 많은 것들을 전부 여기 미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는 6년 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에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투자로 위스콘신주에서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바로 트럼프가 깬 또 다른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In fact, he came here with your Senator Ron Johnson literally holding a golden shovel.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황금 삽을 들고 세계 8대 불가사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장난 하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그들은 그 황금 삽으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겁니다. 이건 꽤 정치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첨단 기술 육성이 집중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법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And upon taking office, I will impose an immediate moratorium on all new.
취임과 동시에 저는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조 바이든의 거대한 사회주의법에 따른 모든 신규 보조금 지출과 지원을 즉각 유예할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절약할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In addition, the roads and highways and so much more will be made with American products.
도로와 고속도로, 더 많은 것들이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 근로자에 의해 세워질 거예요. 보수가 좋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석유 시추 제한을 철회하고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What's my plan for jobs, you say? My plan for jobs is to drill baby drill to bring energy down.
나의 일자리 계획이 뭐냐고요? 나의 일자리 계획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석유 시추와 국경 봉쇄, 그리고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 모든 범죄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 CAPS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는 사람이 컴퓨터에 특정한 내용을 입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을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AI 기술의 영향은 정치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권자를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선거운동에서 생성형 AI는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스콧 바브와 브래넌 교수는 설명합니다.
The models are getting better very rapidly. It feels like every week there's
인공지능 모델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모델이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국가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선거운동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정치 전략가 베시 후버 씨는 말합니다.
Think about the campaign that does not have digital staff at all.
디지털 담당 직원이 없어서 디지털 콘텐츠가 전혀 없는 선거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와 맞붙는 후보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선거운동에서도 AI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후버 씨가 설립한 회사인 하이어 그라운드 랩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후버 씨는 정치에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의 핵심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I don't really know exactly what every Republican campaign would say their standards are, but I do know that Democrats have a high standard.
공화당 선거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AI를 비윤리적이고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뒤처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마이닝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협력해 경합주의의 개별 유권자를 직접 공략한 겁니다. 당시 선거운동에서 데이터 디지털 운영 담당 선임 고문을 맡았던 브래드 파센 씨는 캠페인 뉴클리어스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n a couple years, you're going to be able to have this running for office on your cell phone, an AI-driven press release machine.
몇 년 후에는 휴대전화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요. AI 기반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선거운동 이메일을 작성하고 모금을 하는 등 이 모든 것을 휴대전화에서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AI 기술은 이렇게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AI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전화는 진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생성형 AI로 합성한 가짜 바이든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언론연구소와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2%는 이번 선거 기간 뉴스미디어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대선 주요 쟁점인 경제 문제와 더불어 선거운동에 등장한 AI 기술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는데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1960년대 초 미국 여성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성 실태 조사위원회는 미국 제31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면서 민권운동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엘레노 루즈벨트가 이끌었습니다.
엘레노와 루즈벨트는 많은 역사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다고 꼽는 이름입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오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며 미국의 사회 문제, 임금, 교육, 여성 평등 같은 시민의 권리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정치와 정책에 관여했고 사회보장제도와 공정노동규정법에 관여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시절에 공개적으로 흑인 사회 지도자들을 만나 흑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고 인종평등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흑인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남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미국의 유엔 대표로 임명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이끈 미국 여성 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 새로운 규칙과 법률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1964년 민권법은 모든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다음에도 현장에서 뛰는 많은 활동가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66년 미국 최대 여성단체인 전미 여성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작가이면서 유명한 여성운동가인 베티 프리더는 여성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행동으로 전미 여성기구를 조직했습니다. 더 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 포 위민 약칭으로 NOW, 나오라고 부르는 이 전국적인 여성단체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오는 여성이 임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직장 여성이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타가시설 마련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미 여성기구 나우는 여성들도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성 평등을 위한 운동은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여성 권익을 위한 활동가는 여성 해방 운동가로 알려졌고 이들은 서로를 자매로 대했습니다. 미국의 초기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진보적인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와 인종, 부유층과 빈곤층,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여성 해방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미국 여성들이 오랜 세월 남성들과 함께 이룩해온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1969년 1월 20일 리처드 닉슨이 미합중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남베트남과 연합해서 북베트남 공산군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남베트남은 이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트남전이 전혀 진전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베트남전 참전 반대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도 이 문제에 서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곧 미국 내 사회 문제에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빈곤층과 소수계를 돕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존슨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승인할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 의원들이 예산을 아예 승인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합중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준비가 이미 잘 갖추어진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 닉슨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면 맞서 싸우고 패배하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13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퀘이커교 가정의 5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도시 살리기에 헌신한 여성운동가 제인 제이콥스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 동안 무분별한 도시의 개발로부터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여성 환경운동가 제인 제이콥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작가이자 도덕 철학자의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제이콥스는 도시란 인구가 밀집돼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현장이라는 특징을 잘 인식한 여성이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도시 내에 각 지역과 동네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뉴욕시와 캐나다 토론토의 전통 있는 지역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뻔했던 초대형 고속도로 관통계획을 저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제이콥스의 주장에 대해 보통 시 당국의 개발 담당과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현대 도시 개념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제인 버츠너였습니다. 제인은 1916년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전직 교사의 간호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인은 무보수로 스크랜튼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약 1년 후 제인은 스크랜튼을 떠나 뉴욕시로 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곳에 사는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글을 쓴 일이었습니다. 제인은 그때의 일이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정치, 경제, 법,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글을 잘 썼습니다.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는 전기 간행물의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전쟁 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제인은 건축 설계사인 로버트 제이콥스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1944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제인은 남편이 월간지 건축 포럼, 즉 아키텍처럴 포럼에서 일한 덕에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문지의 수석 편집인이 됐습니다. 제이콥스가 많은 저서를 남기진 않았지만 그녀가 쓴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명저가 되고 있습니다. 1961년에 나온 이 책은 전문가들로부터 20세기 도시계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저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콥스는 이 책에서 1950년대의 도시 재개발 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재개발 계획들이 기존의 도시 중심 구역을 파괴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를 제거해버리는 주범이라 믿었습니다. 제이콥스는 또 현대의 도시 기획 정책이 전통을 가진 동네들을 없애버리고 비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으로 변모시켜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이콥스는 도시의 자연적 형태란 즉 거리, 공원,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특한 문화가 존중되고 거기에다 잘 설계된 안전대책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대책은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자신의 글에서 경찰이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도시 길거리의 평화란 모두 경찰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회란 주민을 세분화해서 널리 벌려놓는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잘 운영되는 도시의 거리가 텅 빈 거리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은 매일 거리를 사용하는 바로 그 주민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제이콥은 매일 직장, 식당, 운동경기장, 공원, 극장 등을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풋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차로 이런 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카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은 지역사회 기획 전문가들과 바로 이 풋피플들에게 지침서가 됐습니다. 제이콥스는 크기, 종류, 컨디션이 다른 건물들도 같이 어울려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런 조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보스턴의 노스엔드, 필라델피아의 리턴 하우스 스퀘어, 샌프란시스코의 텔레그라프 힐 지역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물들의 혼합 이용도 찬성했습니다. 1층에는 상점과 사무소 등이 있고 상부층은 거주용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중심지에 그 같은 주상복합 용도 건물이 많습니다. 제이콥스는 그 같은 역동적인 도시 공동체의 모범으로 뉴욕시의 그린위치 빌리지를 꼽고 있습니다.
1962년 제이콥스는 뉴욕시 로어 맨하튼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반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바로 그린위치 빌리지와 인기 높은 소호 구역을 뚫고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이 원래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제이콥스의 글과 반대운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초 그 계획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도시개발 설계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1964년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시 당국은 그 설계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 제이콥스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을 떠난 이유 중에는 미군의 월남 파병에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두 아들은 군대에 징집될 나이였습니다. 제이콥스는 토론토에서도 도심지를 통과하는 스파디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토론토 시민들이 도시 밖에 살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이콥스의 반대 운동에는 정치인들도 가세했습니다. 제이콥스가 던진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우리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만드는가, 자동차를 위해 도시를 만드는가였습니다.
오늘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북미주에서는 토론토가 매우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공적인 곳이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인 제이콥스가 주동이 돼 스파디나 반대 운동을 벌인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를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기획, 경제, 상공업과 정치적 이슈 등에 걸친 7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2004년에 나온 그녀의 마지막 저서는 다가오는 어두운 시대, 다크 에이지 어헤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과 가정, 교육, 과학, 기술,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책임 등이 있습니다.
제이콥스는 이 책에서 서방 세계가 시급히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위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이 성공적으로 존재하려면 중요한 가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상실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 정치적 결정 과정이 경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에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부유층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 더 중점을 두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모든 시민이 의존하는 자원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노력을 억누르는 추세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제인 제이콥스의 비판적인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녀의 아이디어가 시가 당면한 정치적 현실, 즉 토지개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에 의해 컨트롤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들은 제이콥스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다른 방식의 생활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도시에 대한 현대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려는 빌딩과 지역개발 설계사들은 제인 제이콥스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인 제이콥스 여사는 2006년 토론토에서 89세로 타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망했다는 사실보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며 그가 일생 동안 해온 일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도시의 모습과 분위기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앞장섰던 제인 제이콥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빌보드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